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군이 어제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시각 30일 오후 3시 15분부터 5시 사이 영국군과 함께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13개 후티 반군 표적들을 자위적 차원에서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티 반군 통제 지역과 홍해에서 8개의 드론도 요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같은 후티 반군 목표물들이 영내 미군과 연합군 그리고 상선들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군을 보호하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며 미국과 연합국 함정 상선들을 위해 국제수역을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연합작전은 홍해의 항구도시 호데이단의 세 곳을 목표로 했으며 이곳에 드론과 지대공 무기들이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은 오늘 미국과 영국군의 이번 공습으로 호데이다에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하메드 압델살람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번 공습이 가자지구를 지원하는 예멘에 대한 처벌이라면서 이는 잔인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대한 공세를 지원하는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들에 대한 미국산 무기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각각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오데사에 이어 새 전선이 형성된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 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의 미 관리는 폴리티코에 이번 승인은 하르키우에 국한된 것으로 러시아 내부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르키우 전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과 거의 일치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시는 국경에서 불과 30km가량 떨어졌습니다. 이에 하르키우를 공격해오는 러시아 영토 내 전투기와 미사일 등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서방 무기로 자위적 선택제 타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서방 지도자들은 최근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서방 무기로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전선 주요 지역에서 8에서 9km 퇴각했으며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이 전선의 우크라이나 마을 최소 28곳을 장악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오늘 대면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소통 유지와 타이완 문제 등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둥준 중국 국방부장이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지역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중국군의 도발적 활동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민주적 과정의 일부인 타이완의 정치적 전환을 중국이 강압적 조치의 구실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타이완 주변을 둘러싼 수역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 지원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지적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직접적 기여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둥 부장이 회담에서 양국 어느 쪽도 상대방을 봉쇄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둥 부장은 또 남중국해 등지에서 상선과 항공기들은 언제나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면서도 자유와 고의성, 항행과 무단 침입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이 반년 넘게 비어있던 판다곰 우리를 단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오랫동안 큰 사랑받았던 대왕판다곰 3마리가 임대계약 연장이 안 돼서 중국에 반환됐었는데요. 미국의 그 중국과의 경색 국면이 풀리지 않는다면 중국이 다시 판다를 미국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컸었는데 이 올 연말 안으로 중국의 판다 두 마리가 다시 워싱턴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29일 국립동물원이 보도자료와 함께 국립동물원장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가 백악관이 맞이하는 특별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 설정 영상을 만들어서 판다의 워싱턴 복귀를 알렸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국립동물원에 도착할 중국 판다는 칭바오, 마오리라는 이름의 두 살짜리 암수 한 쌍입니다. 동물원 웹사이트에는 이미 판다들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판다를 중심에 둔 미국과 중국의 외교 역사를 소개하는 자료가 열려 있고요. 특히 이번에 오는 수컷 판다는 2013년에 워싱턴 국립동물원에서 태어났던 판다 암컷 바오바오의 또 새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 부부의 손자인 셈입니다. 워싱턴 동물원은 워싱턴과 이렇게 인연이 있는 판다곰의 족보를 공개했고요. 혈기왕성할 판다곰들을 위해서 담장 공사 또 시설물 설치에 들어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소식을 반기는 사람들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미국은 1972년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앞두고 판다 한 쌍에 1년에 100만 달러를 지불하는 임대 계약을 이어왔고요. 국립동물원은 멸종위기종이었던 판다곰의 번식과 지속을 도왔던 노력을 가장 성공적인 보존 사례 중 하나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he court considered that in conformity with the obligation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요즘 국제사회에 비슷한 이름의 국제사법기구가 자주 오르내립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주요 국제재판소의 역할과 특징, 논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5월 31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8도고요.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의 첫날 토요일 북한은 서쪽 지역은 개성과 양덕은 구름 많고 오전 한때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평북, 수풍, 자강도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습니다. 동쪽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인데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의 양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원산과 함께 14도에서 시작하고요. 신의주와 함흥은 13도, 개성 15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8도, 해산 7도, 청진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평양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과 신의주가 25도로 가장 높습니다. 중강의 낮 최고 18도, 함흥 19도, 청진 15도, 해산 17도, 원산의 낮 최고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도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 일겠습니다. 6월 1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내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부 수장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타이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꿨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안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30일 밝혔습니다. 한 관리는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에서 대화력적 목적으로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해서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공격하거나 공격을 준비하는 러시아군에 반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의 팀에 최근 지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허용은 허용인데 제한적 허용이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이렇게 하르키우를 언급한 것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어느 곳이나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닌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이 미국 정부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공격하기 위해서 최대 사정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에이탱크스 지대지 미사일이나 여타 장거리 미국산 무기를 쓰는 것이 계속 금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 결정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석유시설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을 이제 승인한다는 뜻도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그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안에 있는 군사 목표물들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이 국경에서 가까운 곳에서 미사일이나 포탄을 쏘는데 이 발사 원점이 러시아 본토에 있다는 이유로 반격을 못해서 이 피해가 크다라고 호소해왔습니다.
네네.
특히나 최근에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이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수세에 몰리고 또 러시아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이 자폭 드론으로 큰 피해가 나고 있는데요. 예, 그러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내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온 몇몇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있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죠.
네,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려고 촉구하거나 이미 허용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영국은 이 자국산 스톰쉐도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독일도 31일에 이걸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스테펜 헤베스트라이트 독일 총리 대변인이 31일 성명을 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가까운 러시아 지역으로부터 감행되는 공격에서 자신을 지킬 국제법상 권리가 있다라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네. 독일도 그동안 그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제공을 거부해 왔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가 독일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 승인한 것 주제해 왔는데 결국 독일도 태도를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헤베스트라이트 대변인은 이 독일이 지원한 무기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무기를 러시아 본토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기존의 그 입장, 태도를 바꾼 이유가 어떤 겁니까?
네, 국내외에서 이 쏟아지는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나토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이걸 허용하라는 압박이 커지면서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고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서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둘러보고 온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31일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메드베드프 부의장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쓰는 모든 장거리 무기를 이미 이 나토 회원국 군인들이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이것은 군사 지원이 아니라 러시아를 겨냥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한때 러시아의 대통령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이 크렘린 안에서 아주 강경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전술 핵무기를 쓸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 이 서방 측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략 핵무기로 특정하지 않은 적대국들을 공격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이건 안타깝게도 위협도 또 허풍도 아니다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고 난 뒤에 종종 그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해 왔었는데요.
맞습니다. 만일 국가 존립이 위협당할 경우에는 주저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 왔는데요. 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 현 군사적 갈등이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 분쟁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을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국방수장이 만났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진 중국 국방부장이 3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양국 간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둥부장은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와중에 별도로 만났는데요. 이 두 나라 국방수장이 직접 만난 게 18개월 만입니다.
네, 이 샹그릴라 대화라는 게 어떤 성격의 회의입니까?
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연구기관이죠. 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최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요.
네.
군사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서 안보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네.
올해가 21번째 행사로 오는 6월 2일에 행사가 끝납니다.
네. 자, 31일 미국의 오스틴 장관과 중국의 둥부장이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를 논의했습니까?
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이 이 타이완 총통 선거와 신임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를 포함해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발적인 활동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스틴 장관은 이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민주적 절차의 일부인 이 타이완의 정치적 전환을 중화인민공화국이 강압적 조처의 구실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국방장관 발언에 중국의 국방부장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둥부장이 오스틴 장관에게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미국의 이전에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며 분리주의 세력들의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둥부장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중국은 독립을 선언하는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 총통을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자 타이완 문제 말고는 또 어떤 현안이 논의됐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오스틴 장관이 중국의 핵, 우주, 사이버 개발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이 우크라이나와 가자 분쟁, 이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최근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 중국, 필리핀 등 이곳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공해,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에서든 비행과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최근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군사 분야에서는 소통을 좀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양국은 장기간 닫혔던 이 군사 분야 대화 경로를 다시 열고 국방부 수장이나 두 나라 고위 관리들이 직접 만나 이 국방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둥부장의 이번 만남에서도 양측이 군사 분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는데요.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이번 만남이 소통 경로를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였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의 그 중국과 둥부장의 이번 만남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었다면서 양국 군사관계가 최근 악화하는 것을 멈췄고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이 타이완을 둘러싼 첨예한 분쟁을 환기하면서 이 두 나라 사이 문제들을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오늘 끝으로 멕시코로 가실까요? 멕시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6월 2일에 대선이 실시됩니다. 이번 대선이 특히 이른바 이 마초 나라로 불리는 멕시코에서 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나올 걸로 보여서 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마초라고 하면 남성, 남자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게 스페인 말로 원래는 남자를 뜻하는데요.
예, 예.
남성적인 기질, 남자다움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남성 우월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남성을 빗대서 마초 같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 멕시코가 오래전부터 이런 마초 문화 특성을 가진 나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네. 그런 멕시코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이번에 멕시코 대선이 여성 후보 두 명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네.
예, 이들 가운데서 또 대통령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자, 멕시코의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는 두 명의 그 여성 대통령 후보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우선 여당인 국가재생운동 소속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있습니다. 멕시코 시장, 시티 시장을 지냈던 셰인바움 후보가 이 최근 몇 달 동안에 줄곧 이 지지율에서 이 두 자릿수 격차를 벌이면서 선두를 유지해 왔는데요. 과학자 출신이고 포퓰리즘, 즉 대중 영합주의 정책을 펼쳐온 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후계자로 여겨집니다.
네.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요. 하지만은 이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셰인바움 후보에 또 맞서고 있는 다른 여성 후보는 누굽니까?
네, 야당의 소치틀 갈베스 상원의원입니다. 기술 분야 기업인이고요. 또 야당 연합 후보로 이번 대선에 나섰는데 이 멕시코 야권이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갈베스 후보는 퇴임하는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화력이 크게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 안 하나 보군요.
네, 이 멕시코 대통령 임기가 6년 단임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취임한 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2일 선거를 하면 대선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네,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프랑스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이 과반을 하는 후보가 없으면은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멕시코에는 이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그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또 폭력 사태 소식이 종종 들리거든요.
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죠. 29일까지도 이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 선거가 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총선과 지방선거도 함께 치르는데요.
네.
특히 게레르주에서 시장선거에 나간 한 후보가 이 괴한의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네.
멕시코 당국 설명에 따르면은 이번 선거 기간에 지금까지 적어도 이 20명 이상의 후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선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죠?
네, 일부 전문가는 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이른바 총알이 아니라 포용을 강조하는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가 특히나 이 마약 조직, 마약 카르텔의 폭력으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더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 카르텔이나 기타 다른 범죄 조직들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여러 전망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소식 정리해봅니다. 자, 이어서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느려졌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배심원들이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라는 이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점에서 대선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 소식에 대한 정치권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배심원 판결을 크게 환영하는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믿어왔다며 하지만 뉴욕에서 우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지지자들이 민주당 캠페인과 모금 행사에 참여해 11월 선거에서 트럼프를 막아야 한다며 트럼프를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한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이언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법치를 존중한다고 밝힌 후 추가 논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선거 캠프 측 반응도 봐야죠.
예, 트럼프 캠페인은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 맨해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부패한 판사에 의해 조작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리에게 장소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지지율이 5% 또는 6%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진짜 판결은 미국인들이 11월 5일 대선 이래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줄곧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비용으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대니얼스 씨와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으며 입막음 돈 지급이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법정을 나오면서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요?
예,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오늘은 미국 역사상 부끄러운 날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정치적인 검사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원에서 혐의를 조작했다고 비판했고요. 머천 판사에 대해서도 편향돼 있다며 자격이 박탈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의 배심원들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쪽 목소리도 들어보죠.
예,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법원 소위원회 위원장인 쉘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34건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치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측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에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고 거부하려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정의가 도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그 혐의 34건에 대해서 배심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권 반응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번 판결이 올해 대선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예정인데요. 바로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형기가 얼마나 될지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수감이 됐다 이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머천 판사가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내린다면 선거운동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이자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인 라라 트럼프 씨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형을 받는다면 화상으로 선거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34개에 대해 각각 최고 4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형기를 다 더하지 않고 동시 복역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최고형을 받더라도 4년만 복역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또 판사나 검사 등에 대해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선고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처가 있겠죠.
예, 뉴욕주 항소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가능한 빨리 항소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항소 절차가 꽤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은 11월 대선 이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 이 항소가 기각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거주지를 유지한다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투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주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지는군요.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또 스스로 사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연방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네네.
자, 이외에 조지아주에서 대선 외압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없는데요. 다만 연방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 사면이 가능한데요. 다만 대통령 스스로 사면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것에 관해서는 네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과 기밀 문서 유출 의혹으로 연방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이 미국이 합중국이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해석이 되는군요.
예.
자, 그런데 일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법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상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데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네.
자, 정치적 박해를 내세워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선거자금 모금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된다는 평가인데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에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네. 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유권자들은 네. 최근 공영방송 NPR과 PBS, 마리스트가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투표 대상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응답자의 17%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더 작아진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유죄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도 15%에 달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유죄 판결이 대선 투표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은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접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근 ABC 뉴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80%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중 4%는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했고요. 16%는 지지를 재고해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을 보여주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의 0.9%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끝으로 경제 뉴스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는데 1분기 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 상무부는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에 대비해 연율,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1.3% 성장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 1.6%에 비하면 하향 조정된 건데요. 자,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세 차례에 걸쳐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발표합니다.
네,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이렇게 조금 느려진 것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AP통신은 현재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3.4%와 비교하면 많이 둔화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 높은 금리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예, AP통신은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가 하향 조정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주체는 무엇보다 개인 소비인데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될 만큼 압도적이고 그만큼 내수가 큰 시장입니다. 개인 소비는 추정치보다 감소했습니다. 코메리카 뱅크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긴축금리 정책의 영향이 1분기 GDP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렇게 조금씩 속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다른 징후들은 어떻습니까?
네, 뭐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요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채용 속도가 느려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하지만 이런 지적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 이번에 실업수당 관련 숫자도 발표가 됐죠.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국 노동부는 30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주와 비교하면 3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4주 평균 청구 건수도 22만 2,500 건으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지난주보다 2,500명이 늘었습니다.
네,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은 견고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신규 일자리 17만 5천 개가 창출됐는데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자, 노동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신호이긴 한데요.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27개월 연속 4%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예, 이 경제 분야에서 아무래도 관심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그 추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11월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20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한 뒤에 올해는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는 신화를 보냈었는데요.
네.
금리 인하를 거듭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진정이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미국 경제는 연준이 2년 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에도 놀라운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높은 차입비용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고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예상도 있는데요. 하이프리퀀스 이코노믹스의 루빌라 파루키 수석 경제학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낮추는 것이 경제의 역풍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4조에는 주 상호 간 관계를 규정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신뢰와 신용, 또 주 상호 간 특권과 면책의 인정, 그리고 범죄인 인도 조항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 상호 간 관계 두 번째 순서로 특권 면책과 범죄인 인도 조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4조 2항 1절은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과 면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특권과 면책 조항으로 불립니다. 달리 설명하면 이 조항은 한 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다른 주의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에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 사이의 구분이 전부 특권과 면책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각 주는 거주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지역 거주 여부를 선출직 공직의 자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1823년 충분히 기본적인 권리나 행위와 관련된 차별에만 특권과 면책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헌법 제4조에는 범죄인 인도 조항도 있습니다. 헌법 제4조 2항 2절은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에 범죄 혐의를 받는 자가 체포를 피하고 도피해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당국 요구에 따라 도망자는 재판 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사용된 반역죄, 중죄 또는 다른 범죄라는 용어는 경범죄를 포함해 주법으로 금지되고 처벌이 가능한 모든 형사범죄를 포괄합니다. 범죄인 인도 조항은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연합 헌장에 있는 비슷한 조항의 내용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고 이후 헌법 제정회의에서 별 논쟁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연방헌법은 의회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대 연방의회는 후속 입법으로 각주 주지사에게 다른 주에서 사법 절차를 피해 도피한 사람들을 그 주의 합법적인 요구에 따라 인도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1861년 판결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 주의 도덕적 임무에 대한 선언일 뿐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이와 관련해 주관리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거나 이를 집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 상호 간 특권과 면제 인정, 그리고 범죄인 인도 조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최근 뉴스에 비슷비슷한 이름의 국제사법기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각각 다 다르고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주요 국제재판소의 역할과 특징, 또 논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세계의 법원, 국제사법재판소 ICJ.
세계의 법원으로 불리기도 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어 앞글자를 따서 흔히 ICJ라고도 합니다. 1945년 유엔 헌장의 근거에 설립된 유엔의 사법기관인데요. 그에 따라서 유엔 회원국은 모두 자동으로 ICJ의 회원국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인데요. 이들 회원국은 ICJ의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당연 권리를 갖고요. ICJ의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를 거쳐서 총회의 결정으로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ICJ는 개인 소송은 일절 다루지 않고 오로지 국가 간의 분쟁만 다룹니다. 여러 국제 주요 기구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 ICJ의 상설 법정이 있습니다.
ICJ의 구속력과 한계.
ICJ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맹점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만약 한쪽 당사국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 당사국이 유엔 안보리에 이를 제소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라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떤 조처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ICJ의 결정입니다.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도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공격 중단을 명령해달라고 ICJ에 요청했는데요.
Israel must immediately halt its military offensive and any other action in the Rafah governorate.
ICJ는 5월 24일 라파 공격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다음 날에도 라파에 대한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회원국인 만큼 유엔 최고법원인 ICJ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집단학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설치된 국제법원입니다. ICC는 ICJ와 달리 전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유엔에 속해 있지 않고요. 1998년에 제택된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이라는 조약의 근거에서 2002년에 출범한 상설 형사재판소입니다. ICC가 출범하기 전에도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기 위해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라든지 루안다 집단학살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 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형사재판소들은 모두 한시적인 법원으로 해당 심리가 끝난 후에 해체됐고요. 국제사회에서 상설재판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게 바로 ICC입니다.
ICC의 관할권과 한계.
ICC의 관할권은 ICC 당사국 영토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당사국 국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일 관련국이 ICC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가 해당국 상황을 ICC에 회부해서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ICC가 출범한 후, 즉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로마 조약에 서명한 당사국은 124개국인데요.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와 이스라엘 등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약 3분의 1 국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 3인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걸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스라엘 정부 측 입장입니다. 반면에 ICC는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을 비준했고 현재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issued two warrants of arrest in the Ukraine situation for Vladimir Putin.
작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러시아가 ICC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경우 푸틴 대통령이 ICC 당사국을 방문할 경우에 해당국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재판소에 넘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CC 가입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난해 8월에 브릭스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결국 푸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하면서 논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역시 ICC 비가입국인 중국을 보란 듯이 방문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 PCA
상설중재재판소 PCA는 국제 주요 사법기구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법정입니다.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설치하자고 합의해 탄생한 게 바로 상설중재재판소인데요. PCA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약에 동의한 나라는 2024년 현재 122개국입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 있는데요.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재판소와는 사뭇 형태가 다릅니다. ICJ처럼 고정된 재판부가 있는 게 아니라 판사 명단만 존재하고 있다가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그때 재판부가 꾸려지고요. 이때 분쟁 당사자가 해당 명단에서 직접 판사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국가 간의 분쟁만,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전쟁 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 관련 개인과 국가를 다루는 반면에 상설중재재판소 PCA의 재판 범위는 영토 분쟁, 해양 경계선 분쟁으로부터 인권 문제, 국가와 투자자 간의 무역 투자 관련 분쟁까지 매우 폭넓습니다. PCA 재판은 1심으로 끝나고요. ICJ 판결처럼 구속력이 있는데요. 하지만 ICJ는 그래도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반면에 PCA는 이런 장치가 따로 없어서 당사국의 이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PCA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 필리핀 손을 들어줬는데요.
The Philippines welcomes the issuance today, 12 July 2016.
하지만 중국은 PCA 결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주변국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재선에 성공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입니다. 지난 5월 26일 리투아니아에서 실시된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기타나스 나우세다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약 75%에 달하는 득표율로 약 24%를 얻은 잉그리다 시모니테 총리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주변국, 특히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에서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나우세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친서방, 친나토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나우세다 대통령의 압승은 리투아니아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1964년생으로 60살입니다. 빌뉴스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학창시절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독일 마나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이후 리투아니아 금융경제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디딘 건 2004년 대선 때인데요. 당시 발다스 아담쿠스 후보의 선거 운동에 참여해서 승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리투아니아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요. 이때도 결선 투표에서 잉그리다 시모니테 후보와 맞붙어서 승리했었습니다. 이번에 재임에 성공한 나우세다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은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번 시간에는 국제의 주요 법원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좌우명이 뭔가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토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at is your life motto?
Things could be worse.
You have a positive mind.
Well, things tend to fix themselves. You know, time heals all wounds.
What is your life motto?
좌우명이 뭐예요?
Things could be worse.
더 좋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You have a positive mind.
당신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군요.
Things tend to fix themselves. You know, time heals all wounds.
일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어요. 있잖아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죠. 좌우명이 뭔가요? What's your life motto? 모토라는 단어 대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quote?
No pain, no gain.
That's why you go to the gym every day. What is your favorite quote?
제일 좋아하는 인용문이 뭔가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That's why you go to the gym every day.
그래서 매일 체육관에 가는군요. 그럼 여기서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어 속담 몇 개 알아볼까요?
Do no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
부화하기 전에 닭의 수를 세지 마라. 그러니까 한국 속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n other words, you should not think too much about some future event before it really happens.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판단하고 계획하지 말라는 의미죠.
Do no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
다음 속담 들어보겠습니다.
Do no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This means you should not put all of your resources together in one place because you could risk losing everything at one time.
이 의미는 모든 자원을 한 장소에 다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Many Americans learn this the hard way by investing all their money in stock shares, which then lost value.
많은 미국인들이 전 재산을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가치가 없어진 후에야 이 말을 힘들게 깨달았죠. 기억하세요. Do no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속담 보시죠.
A fool and his money are soon parted.
멍청한 사람과 그의 돈은 곧 헤어진다.
This means someone who acts unwisely with money will lose it.
이 뜻은 돈을 가지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은 곧 돈을 잃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속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People who live in glass houses should not throw stones.
유리 집에 사는 사람은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This means you should not criticize other people unless you are perfect yourself.
이 뜻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리집에 살고 있다면 밖에서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자신의 상황이 다 외부에 노출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본인 자신이 조심해서 살아야 하겠고 또 유리집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집에 돌을 던지면 모든 게 다 깨지고 말겠죠.
People who live in glass houses should not throw stones.
유리집에 사는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여러 가지 속담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